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하와이 진주만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납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1941년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숨진 2,400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진주만 기념관에서 이뤄집니다. 아베 총리는 이곳을 방문하는 최초의 일본 총리지만 그의 보좌진들은 이번 방문의 목적은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유발한 자신들의 공격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출국 전 기자들에게 전쟁의 참화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이 같은 약속과 화해의 가치를 말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하와이에 도착해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등 군인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태평양 국립묘지에 헌화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 남부 해역을 통과한 뒤 중국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타이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펑쉐 쿠안 국방장관은 오늘 군장성 진급식에서 중국의 공중훈련이 이 같은 시점에 벌어지는 것은 우연이라면서도 타이완은 여전히 군사적 위협에 직면에 있다며 젊은이들의 군 입대를 당부했습니다. 펭 장관은 또 적의 위협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병사들이 전쟁에서 적을 섬멸하고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펭 장관은 아울러 지난 25일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 바시 해협 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20해리 부근에 출몰한 중국 군함들을 감시하기 위해 RF-16 정찰기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알밥 지역을 탈출하려던 민간인 30명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해 숨졌다고 터키 군이 밝혔습니다. 터키 군은 성명에서 지난 25일 벌어진 이 폭발로 사망자 외에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 군은 또 ISIL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요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이들이 알밥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ISIL이 이번 공격에 지뢰와 쇠구슬, 급조 폭탄 등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유대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동예루살렘에 주택 수천 채를 추가로 건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루살렘시 정부는 내일 팔레스타인 동부 대부분 지역에 가옥 600채 신축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시 고위 관리는 이는 5,600채 건설 계획의 첫 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조치는 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에 사실상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한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관련국 대사들을 소환하고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결의안 표결에 찬성한 안보리 이사국들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잠재적 테러 분자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인터넷 사회 매체 계정 정보 제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사회매체 프로그램과 계정 명칭 확인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인권단체들과 정보기술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흑해에 추락한 러시아군 수송기 잔해에서 비행자료 기록장치가 발견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사고기 수색팀이 비행기록 장치를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장치는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이번 사고에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극도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언론들도 사고기 희생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며 이는 폭탄에 의한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자신의 노래 라스트 크리스마스처럼 마지막 성탄절을 보내고 별세한 영국의 세계적인 가수 조지 마이클.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생전에 조지 마이클이 몰래 실천한 사랑과 나눔이 사람들을 더욱 숙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은 어린이 후원단체를 통해 주변에 알리지 않고 꾸준히 어린이를 돕는 데 기부를 해왔다고 하고요. 에이즈 감염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암 연구를 지원하는 단체에도 후원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만 후원한 것이 아닌데요. 자신의 재능, 즉 음악을 통해서도 주변을 도왔습니다. 지속적인 후원이 중요한 이들 단체들을 위해서 자신이 작곡한 곡의 저작권이 바로 단체로 후원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일면식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흔쾌히 지원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마이클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글들이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조지 마이클. 그가 받은 사랑은 다시 고스란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4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기 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8일 수요일 북한은 밤까지 동해안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8에서 영상 3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8에서 영하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역시 조지 마이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경솔한 속삭임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Careless Whisper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었던 하와이 진주만을 공식 방문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현지에 먼저 도착해서 미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에 환화하는 등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오늘 논평을 통해서 쇼를 하지 말고 침략 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하라면서 강한 어조로 아베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미국의 새해 주요 방위사업 지출 근거를 마련한 국방수권법이 지난주 발효됐는데요. 이 법조항 중에 시리아 반군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을 놓고 러시아 정부가 오늘 맹비난한 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이른바 기본소득제를 핀란드에서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함께 이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하는군요.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하와이 진주만을 함께 공식 방문합니다. 진주만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곳이죠. 지난 1941년 12월 일본의 가미카제 자살 공격대를 포함한 연합함대가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2차 대전의 포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 전쟁은 결국 4년이 채 안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미국에 전면 항복하면서 마무리됐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오늘 진주만을 찾게 됩니다. 미국 언론과 외신들은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오늘 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정상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처음이죠. 예, 네.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라서 역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텐데요.
네.
자, 그럼 전쟁을 일으킨 것을 사과하는 겁니까?
일본 언론들도 오늘 이 소식을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아베 총리가 진주만에서 반성의 뜻은 밝히겠지만 사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부전의 결의를 강조하고 미국과 화해하는 메시지를 내세우는 선에서 이번 진주만 방문이 기록되기를 일본 총리실 측은 원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소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하와이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두 정상이 애리조나 추념관을 방문해서 헌화하는데요. 이 애리조나 추념관은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미 해군의 애리조나함을 추념하는 시설입니다. 헌화한 이후에 두 정상이 차례로 연설할 예정인데요.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의 참화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지 살짝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쟁 당사국이었던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역사를 극복하고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친구가 되는 과정을 강조할 것이라고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아시아 선임국장이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중국 정부가 아베 일본 총리의 진주만 방문 일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군요.
그렇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아베 일본 총리의 진주만 방문 일정이 쇼다, 다시 말해서 보여주기에만 치중한 거칠애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일본이 침략 행위를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화해도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진주만 방문으로 2차 대전과 관련한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것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바람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2차 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른 중국과 아시아의 이웃나라들과의 화해가 없으면 일본은 역사의 책장을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어서 그동안 일본 지도자의 행태를 지켜봐온 결과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버무리거나 책임 회피로 일관해왔다면서 일본 지도자가 어떤 쇼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진정으로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는 것이 화해를 실현하는 열쇠이고 우리는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하와이에 도착했다고 전해주셨는데 네. 도착해서 뭐 했습니까?
이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진주만 공격으로 희생된 미군 병사들이 묻힌 미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를 방문해서 헌화한 뒤에 묵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로 하와이 현지의 일본인들의 흔적을 찾는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먼저 일본계 하와이 이민자들의 묘지를 찾았고요. 그리고 2001년 2월에 하와이 호놀룰루 주변 해역에서 미국 잠수함과 충돌해서 침몰했던 일본 우와지마 수산 고등학교의 실습선 에히메호의 희생자 위령비를 찾았고요. 이후에 일본군 가미가제 이 자살 공격 대원이었던 이다 후사다 해군 중좌의 묘비를 찾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미국의 새해 방위비 지출 근거 법규를 놓고 러시아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얼마 전 201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란 걸 발효시켰는데요. 이 상하원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뒤에 지난 금요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이 법은 고급 테러 관련자들을 가두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지 못하게 하는 의회의 요청을 비롯한 미국의 최신 방위 현안을 반영한 한편 이 새 회계 연도에 방위 관련 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중에서 러시아 정부가 이 법규의 시리아 관련 조항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비판한 겁니까?
예, 최근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무력 분쟁이 이어져 온 곳 중에 하나인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은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함께 온건 반군들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살상하는 등 인권 탄압을 저질러왔다고 보고 이에 맞서는 세력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새 국방 수권법에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제한을 풀어주는 조항을 비롯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시리아 반군의 지원을 확대하고 유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은 반정부 조직에 휴대용 로켓포를 포함한 살상무기들을 제공하는 길을 열어줬다면서 가짜 온건반군의 손에 넘어간 이런 무기들이 이슬람 테러분자들에게 흘러들어갈 것을 오바마 행정부 측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행위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원조와 다르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예.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리아 내전 초기부터 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고요. 최근 가장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던 알레포 전투에서는 올해 7월부터 이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반군 지역에 대한 고립 작전을 진행하면서 이재민 30여만 명이 발생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미 국방수권법의 또 다른 조항도 비판했다고요?
네,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미국의 새 국방수권법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중단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공격적 행위를 멈출 때까지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에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은 무력을 사용한 강제 행위가 아닌 크림 주민들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면서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핀란드에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소식이군요.
네, 요즘 서방 국가들에서는 사람마다 소득이 높고 낮은 정도나 재산 상황과 관계없이 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개념인 기본소득 보장지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
북유럽에서 복지국가로 유명한 핀란드 정부가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이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씩 지급하게 되나요?
예, 이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건데요. 이 핀란드 정부는 일단 현재 직업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 미국 돈으로 약 585달러를 아무 조건이나 제한 없이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게 됩니다. 시범 단계이긴 하지만 이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은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 핀란드 정부는 2년 동안 이 시범 시행 추이를 지켜본 뒤에 제도를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일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스위스에서 이 기본소득 보장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 위한 국민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 반대 의견이 높았던 이유는 이 기본적인 생활비가 꾸준히 나올 경우 누가 일하고 싶어 하겠냐는 일각의 비판 때문이었는데요. 이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서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핀란드에서도 이와 똑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꺾고 자신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대해서 어림없는 소리라며 일축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가 일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을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또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도 남편성으로 바꾸지 않고 본래성을 유지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3선 도전이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은 이번 두 번째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게 돼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3선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이 3선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물리치고 충분히 승리했을 것으로 자신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데이비드 엑셀러드 전 백악관 선임 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어제 공개됐는데요. 이 엑셀러드 전 선임 고문은 이 엑셀 파일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에 자신이 있다면서 만약 다시 선거에 나가서 이 같은 비전을 명확히 밝혔다면 이 미국인 다수의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no way, 어림없는 소리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이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일자리 해외 유출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 ISIL, 또 오바마 케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죠. 이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나왔는데요. 일반 투표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고도 선거인단 표에서 뒤져서 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다음 대통령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훌륭하게 잘 해냈다며 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클린턴 후보 측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클린턴 후보 측이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듯이 이 보통 사람들이 이기고 있으면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던 클린턴 후보가 패한 것을 두고 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이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이 환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네.
문화가 그동안 바뀌었다면서 관용적이고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또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적인 하나의 미국이란 생각을 이 많은 사람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내년 1월 20일이면 퇴임하는데요. 퇴임 후의 계획을 밝혔는지요?
네,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다면서 퇴임 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서로 연결해주고 이들이 미국의 진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시카고에 세워지는 오바마 대통령 센터를 재능 있는 다음 세대의 발전을 위한 장치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미국 정부가 일부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을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죠.
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가 이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주부터 이 계획을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같은 이 소셜미디어,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제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페이스북은 다른 사람들과 친구를 맺어서 이 사진이나 글, 뉴스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이 트위터는 인터넷에 140자 이내에 간단한 글을 올려서 소통하는 서비스, 또 유튜브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 계정을 제출하라고 권고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권고라면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없습니다. 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하면 이 SNS 계정을 입력하란 난이 뜬다고 합니다. 이 계정을 제출할 의향이 있으면 여기에 기입하면 되고요. 아니면 건너뛰면 되는 거죠.
네. 자,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에 몇 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죠?
네, 한국을 포함해서 38개 나라인데요. 이 프랑스와 벨기에, 영국 등 이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입니다.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은 이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와서 90일 동안 머물 수 있는데요. 앞서 이들 나라 국민이 이런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네.
뭐 시리아 등에서 테러 훈련을 받고 이 같은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한 해 2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가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SNS 계정 수집에 들어간다는 얘기 사실 몇 달 전에 이미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이 세관 국경 보호국 CBP가 지난 6월 이 같은 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8월 말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에 이 계획을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 조용히 시행에 들어간 건데요. 최근 테러 단체들이 테러를 홍보하고 단원들을 모집하는데 이 트위터나 유튜브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그 점을 염려해서 CBP는 이 SNS 계정을 수집해서 조사함으로써 이 잠재적인 위협을 적발하고 또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 6월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뒤에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대표하는 인터넷협회, 또 미국의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또 전자프론티어재단 EFF 등은 이 프로그램이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아랍계와 이슬람교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프로그램 시행과 유지에 돈이 많이 들지만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이 프로그램이 어디까지나 이 자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하고 또 쇼핑도 많이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연말에 또 한 가지 많이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프로포즈, 청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미국에는 뭐 도시든 시골이든 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아름답게 물듭니다. 또 연말 연휴를 맞아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등 1년 중에 뭐 가장 낭만적이고 또 마음이 포근해지는 때가 연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때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던 젊은 남녀들 역시 이 분위기에 맞춰서 용기를 내서 청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부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건데요. 아, 그런데 이 미국에서 부부가 되려면 뭐 청혼을 하고 또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식만 올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결혼 증명서를 또 발급받아야 할 텐데요. 이때 여성들의 경우 좀 고민에 휩싸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독신일 때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름을 바꿀지 이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의 성을 따르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북한의 청취자분들께는 좀 낯선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 미국에서는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부인이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는 이 성을 이 남편의 성으로 많이 바꿉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신의 원래 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여성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 결혼정보 사이트인 나트가 지난해 결혼한 18,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10명 중 9명이 결혼하면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비율은 지난 3년 동안 뭐 90%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더라도 이 미들 네임이라고 하는 중간 이름이나 아니면 이 남편성에 붙여서라도 자신의 처녀 때 성을 또 유지하려는 여성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의 오랜 전통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 30년간 결혼과 이 성명 변화를 연구해온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로리 슈블 교수는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건 미국에서 일종의 규범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자면 이 응답자들 가운데 80%는 남편 성을 따라서 이름을 바꿨고요. 10%는 이 본래 성을 중간에 넣는 식으로 어떻게든 뭐 자신의 원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이 원래 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혹시 이 원래 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여성들 가운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요?
네.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 또 직업이 있고 이 독실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고 이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좀 다른 여성들에게서 이 처녀 때 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여성들의 남편 역시 교육 수준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여성들이 자신의 처녀 때 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뭐 우선 자매들만 있는 경우에는 결혼해서 다 남편 성으로 바꿔버리면 이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성씨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를 지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아, 또 앞서 이 슈블 교수가 설명했지만 요즘에 이 전문직을 가진 여성이 많은데요. 따라서 이름을 바꾸게 될 경우 일하면서 이 혼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혼돈을 피하고 또 은행 계좌 등 이 모든 개인정보를 다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또 피하기 위해서 이 본래 성을 유지하는 여성도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여성이 성을 바꾸는 것이 결혼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뭐 남편 성을 따른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뭐 부부 관계가 더 좋으냐, 더 잘 사느냐 뭐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아내가 성을 바꾼 부부나 아닌 부부나 이혼율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혹시 이 결혼해서 남편이 부인 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내 9개 주에서는 결혼 증명서만 있으면 이 남편이 부인의 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50개 주에서는 모두 이 부인이 남편의 성으로 바꾸게 하고 또 남성이 여성의 성을 따르게 하는 주는 이 9개 주에 불과하니까 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혼을 하면 이렇게 여성의 성을 바꾸는 나라 미국 외에 또 있죠?
네, 뭐 한반도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이 일본이 바로 그런데요.
예.
일본 이 최고 재판소 대법정은 지난해 이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법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아, 대부분 부인이 일본에서는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나라들은 결혼에도 원래 성을 유지하고요. 이 벨기에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주 등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더라도 법적으로 원래 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번 주에는 2016년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제정치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의 정치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올 한 해 미국 정계를 강타한 4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과 대통령 당선.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난해 6월 부동산 사업가 출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업가이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유명인의 무모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아웃사이더, 외부인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은 하지만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추대됐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중에 멕시코 이민자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인에 대한 피로와 실망감을 느낀 미국인들, 특히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져가는 백인 노동계층 미국인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은 신선한 대안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자 영부인, 연방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역임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A man you can bait with a tweet. is not a man we can trust with nuclear weapons.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군 통수권자로서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트럼프 후보와 같은 대통령직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핵무기 단추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 등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긴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클린턴 후보의 우승이 예상되는 대선이었는데요. 하지만 11월 8일 예상을 깨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미국 정치권은 아웃사이더인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충격에 빠졌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하게 될 트럼프 당선인은 역사상 가장 분열이 심했던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인을 하나로 모아야 할 큰 과제가 놓여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논란.
So let's be stronger together, my fellow Americans. Let's look to the future.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꿈꾸며 대선에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물리치고 지난 7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아웃사이더인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는 달리 풍부한 정치 경험과 인맥을 자랑하며 대통령으로서 손색 없는 자질을 인정받았던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하지만 대선 출마 후 1년 넘게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이메일 논란으로 결국 첫 여성 대통령의 꿈을 접게 됩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2009년에서 2013년 초 국무장관으로 재임할 때 정부 공식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뉴욕 자택의 지하실에 설치한 개인 컴퓨터 서버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개인 이메일은 관용 이메일보다 보안이 약한데 이를 통해 기밀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개인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1급 비밀을 포함한 일부 기밀 정보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재임 당시에는 기밀로 분류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클린턴 전 장관의 신뢰성과 도덕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에 대한 사법감시단의 소송에 이어서 국무부도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미 연방수사국 FBI도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따로 수사를 벌였는데요. 그리고 지난 7월 5일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은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What did the person do? Did they mishandle classified information? And when they did it, did they know they were doing something that was unlawful?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법무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클린턴 후보는 한시름 놓게 됐는데요.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10월 말에 FBI가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해서 대선판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불기소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클린턴 후보 측은 그런 FBI의 발표가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을 결집하게 해서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패하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가를 강타한 해킹 사건.
지난 7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식 발표하는 정치 축제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비 와서먼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의장이 돌연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22일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1년 반 동안 DNC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 19,000개를 공개했는데요. 그 가운데 와서먼 슐츠 의장과 당 지도부 인사들이 버니 샌더스 후보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슐츠 의장이 사임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 시스템 해킹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클린턴 후보와 선거대책본부 인사들의 이메일이 공개되자 클린턴 후보 측은 러시아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concluded that they're almost certainly directed by senior Russian government officials.
지난 10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DNC 컴퓨터 시스템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지요. 앞서 국토안보부와 국가정보국 역시 러시아 정부가 최근 미국 개인과 정치조직, 기관 등의 이메일 해킹을 지시했음을 확신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러시아를 해킹 배후로 지목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인 이달 초 미 중앙정보국 CIA는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결론 지었고 백악관 역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해킹 배후에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런 러시아의 해킹 배후설을 비난하고 있지만 연방의회에서도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고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화당의 연방 상하원 장악.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깜짝 대선 승리와 함께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의회에서의 다수당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지난 11월 8일 대통령 선거 이래는 대통령을 비롯해 연방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고 연방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1을 새로 뽑았는데요. 상원은 민주당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2석만 잃으면서 52석 대 48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241석 대 민주당 194석으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This will be a government focused on turning President-elect Trump's victory into real progress for the American people.
폴 와이언 하원의장은 선거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단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 폐지를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6년 결산 특집으로 미국 정치 4대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야, 우리 반에서 네가 첫 번째로 과제 발표한다며? 라고 하자 마이크가 I know, I'm dreading it. 응, 맞아. 그런데 많이 부담되네.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그래서 교수님께 나 먼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시면서 꼭 내가 먼저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야 교수님을 그렇게 해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라고 대답하네요. 마이크가 푸념하듯이 I know, well, wish me luck 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Today's phrase is talk, T-A-L-K, talk, your way, W-A-Y, way, out, O-U-T,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verbally persuading the other person or giving a smart explanation. 네,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은 변명을 대고 무엇무엇을 모연하다 또는 무엇무엇을 안 하려고 적당히 이유를 대다 라는 뜻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럴듯한 말로써 위기를 모연하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잭 어머니가 잭에게 설거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잭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안 하려고 하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Jack, stop talking your way out of doing the dishes and just do it. 적당히 변명해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라고 말이죠. 네, 이젠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Let's review.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giving smart explanation or giving a verbal persuasion. Talk your way out.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루터 반데로스가 부른 I'd Rather, 다른 사람과 함께하느니 당신과의 실연을 택하겠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thought some time alone was what we really needed. You said this time would hurt more than it helped, but I couldn't see that. I thought it was the end of a beautiful story, and so I left the one I loved. I tried and found out this one thing is true, that I'm nothing without you. I know better now, and I've had a change of heart. I'd rather have bad times with you than good times with someone else. I'd rather be beside you in a storm than safe and warm by. She could replace you. We got along just fine, but wasted time because she was not you. We had a lot of fun, though we knew we were faking. Love was not impressed with our connection, built on lies, on lies. So I'm here 'cause I know better now, and I've had a change of heart. I'd rather have bad times with you than good times with someone else. I'd rather be beside you in a storm than safe and warm by myself. I'd rather have hard times together than to have it easy apart. I'd rather have the one who holds my heart. Who holds my heart. I can'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4개월이 지난 1945년 12월 27일 오늘, 달러를 세계 중심 통화로 삼고 각국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이른바 브레튼 우즈체제가 공식 출범합니다. 한 해 전인 1944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전후 복구와 세계질서 개편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44년 7월 전 세계 44개국 대표들은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 모여 회의를 열게 됩니다.
At Bretton Woods, New Hampshire, delegates from 44 allied and associate countries arrived for the opening of the United Nations Monetary and Financial.
이 회의 결과 이들은 세계 경제 질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 부흥 개발은행 IBRD와 국제 통화 기금 IMF를 창설하는 데 합의합니다. 또한 전 세계는 미국의 달러를 세계 중심 통화로 삼고 각국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마침내 1945년 오늘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는 전후 세계 경제 질서의 기틀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45년 12월 27일 오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던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가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을 최고 5년간 신탁 통치하고 이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민들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을 비롯한 좌익 세력은 소련의 지령을 받고 일주일 뒤 돌연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좌익과 우익 세력의 충돌로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듬해 한국에서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방안을 협의하지만 이는 난항을 거듭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으나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결국 1947년 7월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맙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